재림의 징조 두 번째, 적그리스도의 빅브라더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로봇이 아니에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이 그림 가서 보니까 666표를 사람들이 지금 받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이렇게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가서 보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도와주다가 3년 반이 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쑥 들어가서는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제부터 나를 섬기고 내게 예배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적그리스도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으니 요한계시록을 저와 같이 한번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는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일곱 모래와 열 뿔을 가진 한 짐승이 나타난다.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짐승이에요. 자, 11절에 가서 보니까 또 다른 짐승이 하나가 나타나요. 이 적그리스도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타난 짐승이 또 하나가 나타납니다.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누구예요? 이것도 사람이에요, 사람. 자, 그가 첫째 짐승, 그 적그리스도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하니라. 제가 위에 읽지 않았는데 적그리스도가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가 이 둘째 짐승이 큰 이적들을 행하되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기적. 그러니까 마지막 때 사람들을 속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적과 기적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또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한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또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뭘 깎아서 만들었는데 이게 말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엄청난 거를 마귀로부터 받아서 이런 일을 이 둘째 짐승이 한단 말이에요.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한 자들은 다 죽이게 만드는 거야. 다 죽이는 겁니다. 독재, 아주 완전 이 철권 통치 독재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써 있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다시 말해 5대양 6대주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짐승이 나타나고 그 짐승을 도와준 또 다른 이제 짐승이 나타나서, 예, 그래서 이두 번째 나타난 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을 향해서 사람들이 경배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여기 가서 보니 뭐라고 써 있어요? 그의 표, 짐승의 표, 짐승의 이름, 아니면 그의 이름의 수를 갖지 않으면 매매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정치적으로 온 세상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이게 주었다 놨다, 이거 뭘로 하냐면 경제로 한단 말이에요. 사고 팔고를 못하게 하면 굶어 죽는 거지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철권 통치, 다시 말해 독재, 전체주의 시스템이 이 땅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게 돼요. 자, 어느 날 갑자기 이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7년 환란기에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그 전에 예,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적그리스도의 그 세력들이 계속 이걸 몰고 가면서 이게 절정으로 올라가는 때가 마지막 7년이지. 우리가 휴고 되자마자 바로 그 순간에 뭐가 나타나서 세상이 이렇게 확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 철권 통치, 경제 문제를 좌우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전체주의 이 사회 경제 어떤 그런 시스템을 사람들에게 주입을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길 때 비로소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예요. 사람들은 무언가 구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로 이 사람이 자기를 선포하고 그리고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은 어떤 일이 생겨야 되냐? 사람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인류 전체를, 지금 70억이고 되는 이 인류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과학의 발전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과학의 발전 없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이러한 인물이 적그리스도인데 이런 적그리스도를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빅브라더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빅브라더. 자, 빅브라더는 여러분 잘 아시는 동물 농장을 지은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 1903년에서 1950년에 살았는데 이 사람이 1949년도에 이 소비에트 이러한 그 사회주의 국가의 그 시스템을 비판하기 위해서 지은 그와 같은 소설의 제목이 1984년이에요. 이름이 1984년이 되면 이런 일이 생길 거다. 그래서 사회학적 통찰과 풍자로 유명한 이 오웰이 지은 1984년이란 책에 나오는 용어가 빅브라더예요. 빅브라더.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권력자들의 사회 통제 수단을 빅브라더, 그걸 하는 사람을 빅브라더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984년에 이 조지 오웰이 예언을 한 거예요. 앞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빅브라더 안에 빅브라더 시스템이 생기면 거기 가서 보면 이렇게 텔레스크린, 텔레비전 같은 어떤 스크린을 통해서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이렇게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이 생긴다는 1949년도에 예언한 거예요. 그게 1984년도에 생긴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실 1984년도에 텔레비전 같은 거 있었어도 무슨 CCTV니 이런 거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1949년에서 지금이 올해가 2018년이니까 정확하게 지금 69년도가 지난 9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CCTV를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통찰력이 있었는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사회 곳곳에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는데 어디까지 통제하는 지금 여기 감옥에 갇혀서 화장실에 갇혀있는 이 죄수까지도 저 텔레스크린을 통해갖고 그래갖고 뭐 하고 있는지 다 이렇게 감시하는 그런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겠어요?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음모론에 입각해서 이걸 재해석하자면 사회의 희망적 권력체제가 아닌 독점 권력을 가진 관리자들이 민중을 유혹하고 정보를 왜곡하여 얻는 강력한 그 권력의 주체 이게 바로 빅브라더 여기에 정보 수집 이런 걸로 이제 완성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지 오웰이 1949년도에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에이,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길 수 있어. 1984년이 딱 됐는데 텔레비전 같은 게 있어 이게 없어. 그래도 안 믿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 일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소설 속의 그것과 거의 비슷하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는 이와 같은 체제가 이미 완성이 되어 있어요. 오늘 그걸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가장 흥황하고 가장 발전했냐? 역시 중국입니다. 중국, 미국도 역시 동일한 법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 9.11 사태가 이제 생겼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사람들 감시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특히 이슬람 사람들. 근데 이슬람 사람만 어떻게 감시해요? 그 많은 사람들 다 감시해야 그 안에 이슬람 사람도 있는 거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이 국방부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규모의 뭘 만들었어요? 국토안보부를 만들었어요. 국토안보부. 그래서 이들이 국토안보부에서 감시활동을 통해 사람들을 이렇게 정보를 모으고 수집하는 거 이게 법적으로 괜찮다고 하는 애국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하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미국 내 모든 사람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그게 지금 법적으로 가능한 이와 같은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인권이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이와 같은 국가에서 그 시행하기 어려워. 이 난이를 대비해서 일단 만들어 둔 거예요. 근데 인권이 하나도 없는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할수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 중국입니다. 중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 복제, 짐승 복제 뭐 해갖고 하는데 최첨단의 기술 지금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고, 인간을 통제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을 지금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 자, 그래서 어떤 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냐 하면, 얼굴 인식, 안면 인식을 통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이런 거 이제 다 이렇게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옛날엔 그냥 번호로다 이렇게 하다가, 아, 이것도 이게 너무, 잊어버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나온 게 지문이잖아요. 지문 인식. 그렇게 하다가 또 삼성에서 뭐 해서 홍채, 눈에 있는 이거,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결국 우리가 보통 생체 인식이라 그래. 생체 인식. 근데 이 모든 게다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이제 하니까, 안면을 인식을 해서 그걸로다가 거래도 하고 하는 이 얼굴 인식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뭘 통해서? CCTV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사람의 얼굴에 관한 모든 게다 컴퓨터에 입력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 일이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람의 얼굴 모습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CCTV를 통해서 어디 그 데이터베이스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전화 여러분이 뭐 공항을 가든지 뭐 어딜 가든지 하면 CCTV 다 있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얼마 정도로 웃기는 일이 생기느냐? 뭐 저는 잘 모르지만 5월 19일 날, 뭐제 관심사가 아니니까 영국의 해리 황태자가 미국의 여배우 메건 마클하고 뭐 결혼을 했다 그럽니다. 결혼. 그게 결혼하면은 사람들을 뭐 수백 명 초대하는데 말 그대로 세계에서 뭐 가장 유명한 이런 VIP들만 초대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때 영국의 스카이 뉴스 방송이 웹캐스트를 통해 갖고 결혼식을 생중계했다는 거예요. 그거 가서 보면 한 300명, 400명 유명 인사들이 나오잖아요. 카메라가 이렇게 쭉 지나가면 자동으로 저 사람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저 사람 이름이 쭉쭉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아마존이라는 회사에서 레코그니션, C가 아니라 레코그니션이라고 하는 이 얼굴 인식, 우리 알파고 때문에 딥러닝,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이런 거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걸 사용을 해서, 그래서 이미지하고 비디오 이런 걸 사용해서 사람 얼굴 이런 모든 걸 이용해서 그 사람 모든 정보를 그냥 알아낼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개발이 돼갖고, 그걸 이렇게 적용하니까 카메라가 쭉 지나가니까 저건 무슨 경이고, 저건 무슨 경이고, 거긴 그 경으로 하잖아요. 무슨 남작이고, 백작이고, 뭐 이게 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개가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자, 이게. 자, 이거는 2015년 3월에 누구 같아요? 예, 알리바바의 유명한 마이윈 회장이에요. 마이윈 회장이 저 스마트폰 갖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얼굴 인식을 통해서 거래를 성사시키는, 그게 지금 2015년 3월이니까 대창 한 3년 전에 이미 얼굴 인식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를 그걸 이제 보여준 겁니다. 자, 이런 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수많은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고,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되냐? 인공지능이 있어야, 인공지능,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데이터를 순식간에 분석을 못 하잖아요. 컴퓨터가, 인공지능, 가진 컴퓨터가 이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해서 얘는 누구고, 얘는 누구고, 뭐 얘는 테러리스트, 뭐 이걸 다 이제 금방금방 말 그대로 3초 내에 그냥 쑥 지나가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정보가. 지금 세상이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인공지능이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을 이제 쓰이게 되면 그때는 죽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죽는 시대가 오는 거다.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인공지능 좋은 거 많습니다. 그걸 다할수 있는 게 제일 쉬운 게 자율주행. 그냥 가만히 타고 있으면 자동차가 데려도 얼마나 좋아요. 그 지능이 다 해주는 거예요. 자율, 이제 비행기도 다 이제 필요 없어요. 파일로트가. 그럼 어떻게 인공지능이 다 알아서 뜨고 날고 뭐 이게 다 이제 해주는 거예요. 드론도. 사람이 할 필요 없이 다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핵발전소 무슨 사고가 났다. 그럼 사람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로봇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인공지능 로봇가 들어가서 다 알아서 뭐 오염된 거 찾아주고 저 해저 5,000m에 가서 무슨 광물을 빼내야 되겠다. 다 인공지능 로봇가 들어가서 그런 일든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의 IBM사가 왓슨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인공지능 의사를 만들어냈어요. 의사.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증세가 이렇습니다. 그렇게 가져다 주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그 증세, 그걸 그 안에 다 집어넣기 때문에 증세가 이거다 그러면 진단해주고 당신은 병이 뭐고 어떻게 해야 된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인공지능 의사예요. 이제 앞으로는 인공지능 목사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딱 텍스트를 주면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주석을 딱 사용해갖고 이 말씀은 이겁니다 하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래서 어느 면에서 성도들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딱 그 말씀만 전달해 주니까 딴 얘기 안 하고. 그렇죠? 이러한 인공지능 목사도 지금 나올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음악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창의적으로 작곡도 하고. 네, 그렇죠? 그런 가운데 뭐가 있다고? 인간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인간 컨트롤. 인간을 이렇게 견제하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얼굴 이런 거를 한번 찍어서는 안 되잖아요. 수없이 많이 찍은 그런 데이터가 이 안에 들어가야 돼. 그렇게 수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보통 빅데이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새 가장 각광을 받는 게 빅데이터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컴퓨터니 뭐 이런 거 하시면은 빅데이터 이런 거 하는 거 이제 앞으로 세상에서 많이 쓰이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알파고가 뭐 바둑 잘 두는 어떤 사람하고 이겨야 된다. 그럼 그 수많은 수가 있잖아요. 그 수많은 수를 연구하고 연구 안에 다 집어넣어 주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사람은 그 정도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기계한테 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있어야만 이 인공지능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과 관련된 이런 얼굴이 이런 빅데이터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마음대로 하면 난리가 나죠. 안 되잖아요. 근데 어디선 가능하냐? 중국 같은 완전 통제 국가에서는 저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중국 정부가 어느 누구보다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금 있냐? 인구가 지금 13억, 14억 다가가는데 중국 전체 인구의 약 50%, 7억이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이게 인민들의 수준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이 모든 정보 이렇게 해갖고 해도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용만 하는 거지 내 정보가 빠져나가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더구나 또 그 빠져나간다고 컴플레인하면 저 위에 공산당이 그냥 두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간에 대한 그런 모든 정보가 그냥 정부로 계속 속속 들어가는 이와 같은 그 사회가 중국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빅데이터가 모이잖아요. 중국 사람들에게, 정부에게 모이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 양질의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세계에서 중국이 소유하게 된 거예요. 중국이. 자, 그래서 중국의 폐쇄회로 이렇게 해서 그 CCTV가 2018년 현재 1억 7천 대라는 거예요. 중국이나 가면은 널려 있는 게 CCTV예요. 또 공안 당국을 통해서 다량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기술을 계속해서 향상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다고 하면서 데이터를 취하는데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데이터, 특히 안면 인식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이 정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센스타임이 이제 보고했는데 광저우라고 한 도시의 공안 당국으로부터 1,400만 명에 달하는 이 사람들의 이미지와 영상 데이터를 이제 제공받았다는 이와 같은 뉴스도 이제 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왜 이런 일을 하냐? 왜 인공지능을 이렇게 개발하냐? 다른 거 없어요. 인간을 통제하지 않고서는 공산당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인간 통제가 안 되면은.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 올해 2018년, 여러분 중국의 춘절이라는 거 아시죠? 예, 중국의 춘절. 이때 이게 중국 공안입니다. 공안이 이게 선글라스 낀 게 아니에요. 이름이 스마트 안경이에요. 스마트 안경. 이 스마트 안경 가지면 0.1초 이렇게 하면 그러면 만 명의 얼굴이 스캔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지하철역에서 있어 범죄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나타나 이렇게 하면 거기 있는 사람, 거기 쏟아져 나온 그런 사람들 정보가 이게 순식간에 수집이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신상정보, 범죄 수배 이런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횡단보도 이런 데 다 이런 걸 설치해 놓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정보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번호가 다 뜨는 거예요. 이 인간의 번호가 이렇게 해서 저 사람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이게 CCTV 그냥 걸어가면 아니면 순경 이렇게 하면 그게 순식간에 뜨면 저 사람이 범죄자구나, 저게 누구구나, 이게 다 뜨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상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와야 적그리스도가 다스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생기고 있는 겁니다. 네,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14억에 달하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안면 인식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체 중국의 전체 시스템, 사람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외 매체가 중국의 인공지능 이 기술 개발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요. 말로는 사람의 안전 뭐 이런 것, 삶의 질 이런 걸 높여주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실제로는 뭐 하는 거냐? 감시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을 감시하는 거예요. 사람들. 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이런 일이 가장 많이 생기냐 하면 독재, 전체주의국과 공산주의국과 이런 데 생기는 거예요. 이게 중국이 생기고 있고, 당연히 이제 러시아도 할 거고, 이게 지금 어디로 넘어갔냐? 남미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남미도 다, 거의가 다 사회주의국과, 전체주의 국가, 이 자유가 없는 그런 국가거든요. 여기로 지금 이게 도입이 돼갖고 또 남미도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해야 된다고 하고 이거 얘기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제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는 그런 빅브라더 정부가 이 땅에 서게 되면 말 그대로 죽는 겁니다, 이게. 자, 이번에 이제 김정은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아마 모르겠어요. 오늘 가든지 하여튼 뭐 간다 그러는데 가는지 전 뭐 내용은 모르겠는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동식 발사대를 가지고 쏘잖아요. 그죠? 이동식 발사대. 그러니까 자신만만한 거예요. 이동식 발사대가 있으니까 어디든지 해서 내가 미국에도 쏠 수 있겠다. 근데 왜 항복하고 나온지 아세요? 왜? 앞으로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3초에서 5초 정도만 이거 하면은 자동 이 이동식 발사대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가 그냥 금방 이 AI 자동 인식을 통해서 알려지기 때문에 소용없어요. 고정식 발사대나 이동식 발사대나 이걸 갖고서 어쩌면 뭐 쏘고 하는 이런 거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와. 이게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아, 그러니까 지금 손 들고 지금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무서운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가서 이 신문에다가 빅브라더, 그다음에 뭐 중국 뭐 등등해서 그 이 검색 엔진에다 이제 올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세계일보에서 실시간 신원 확인, 사회 안전망 강화인가, 빅브라더 출연인가, 그냥 어제 그냥 검색한 거에 그냥 나오는 겁니다. 뉴스타운에서 시진핑의 전국민 감시 시스템, 공포의 빅브라더, 빅브라더의 신시대 도래가 시진핑 꿈, 이것이 바로 중국몽인가. 연합뉴스, 빅브라더 중국, 사람들 머릿속까지 감시한다. 이제는 뇌파까지 감시하겠다는 거야. 이 뇌파, 뭘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지금 중국이. 이게 독재국가의 이게 특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중앙일보는 13억 얼굴 3촌의 인식, 빅브라더 중국의 무서운 AI 기술. 그러니까 AI 관련된 이런 모든 기술이 중국이 이제 가장 앞서 나가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파이낸셜 뉴스에 나온 게 미국 의회가 중국의 빅브라더 감시망에 미국의 기업이 참여하면 안 된다고 상무부에 요구하는 이와 같은 이 법안이지 이걸 발의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제목이 텐센트가 삼성보다 더 준대, AI 인재 빨아들이는 중국,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인공지능을 한다 그러고 삼성이 가장 뭐 많이 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돈을 주고 세계의 인공지능 하에서는 가장 우수한 기술자를 다 중국이 다 수입을 해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 뭐 미국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여기 AI 기능이 중국에서 확산이 되고 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사회 전체를 통제하는 시스템이 없으면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회 전체를 통솔하고 짐승을 복제하고 인간을 복제하고 그렇죠? 유전자 조작을 이게 할수 있는 또 인권 탄압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이런 나라가 어디야? 중국이야, 지금. 중국.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깨야 되는 거야. 무슨 중국몽이다, 이거. 이거 말 그대로 꿈입니다, 이거. 꿈에서 깨야지. 여러분, 이런 나라를 표준으로 삼고 이런 나라를 쫓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건 중국몽에서 빨리 깨야. 예,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정상적인 국가에서 살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통치는 어떠한 체제로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정치 지도자예요. 그럼 정치를 해야 돼요. 경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나라입니다. 앞으로 그럼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통치 시스템, 사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 것인가? 뭐잘 아시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 우리가 보통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소셜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있어요. 여기 사람이 지금 이거 해놓은 거 보면 남의 거 머리에다 권총을 쏴서 돈을 빼앗아 갖고 이렇게 나눠 먹는 이게 지금 소셜리즘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떠한 체제로 될것 같아요? 열심히 개인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살고 이런 시대가 적그리스도의 이러한 그 통치 시스템이 될것 같아요? 아니면 완전히 모든 걸 내가 공유해서 국유화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전체적으로 통솔하는 사회주의 시스템이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이 될것 같아요. 보나만 하잖아요. 그게 지금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어디? 중국이잖아요. 지금 이런 일을 하나하나 지금 완성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현실에 존재하는 나라가 지금 중국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세상은 경제, 정치, 사회 전반에 갖춘 모든 거를 통제하는 그러한 이러한 사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 세상의 방향이 적그리스도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전 세계가 자유시장 경제에서 어디로 넘어가고 있어요? 사회주의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 거다.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온 세상은 천주교 전체주의, 봉건주의 시스템 하에서 살았어요. 사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표현이 될수 없는 그런 사회에서 살았어요. 자, 그런데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프로테스탄티즘의 확산이 되면서 사람들이 인간의 자유가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겁니다. 이래서 열심히 일하면 나도 사유 재산을 가질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되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퍼져나가는 가운데 이 시스템이 꽃을 피운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다시 말씀드려, 기독교 가치를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가지고 온 세상에 꽃을 피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든 해서 그 이후에 태어나는 그런 모든 나라들이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태어났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뭐냐? 1850년쯤 돼서, 1850년, 다시 말해, 1517년에서 350년쯤 지났을 때, 마귀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을 가져오려고 하니까,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야? 진화론을 만든 겁니다. 진화론.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왔다. 이렇게 진화론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건 뭐예요? 신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해서 지금 거의 100% 성공을 해서, 세상 나가면 다 이걸 가르칩니다. 그렇죠? 이거 성공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가져왔냐? 공산주의를 가져왔어요. 1850년 이후에. 그 지금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어디서 시작이 되냐? 무신론에서 시작이 되는 거다. 다시 말씀드려. 진화론이나 아니면 공산주의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 유물론에서 오는 거야. 신이 없다는 데서 오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시스템에서 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선호를 하고 그러한 시스템을 찬양하는 건 그건 예수님과 이 기독교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그런 사람들이 이런 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 그다음에 유물론 이걸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진화론은 대성공을 거뒀고 공산주의는 실험을 했습니다. 어디서 실험했어요? 러시아에서 실험을 해서 뭘 만들었어요? 소비에트 연방에서 소련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볼셰비키 혁명 다 이루고 한 다음에 결국은 가서 해보니까 공산주의가 실제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무너져 내렸어요. 왜 그래요? 인간의 기본 욕구를 만족을 못 시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게 인간의 기본 욕구인데 많이 일한 사람이나 적게 일한 사람 똑같이 나 넣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됐냐? 공산주의에서 우쪽으로 조금 클릭을 했어요. 우클릭을 조금 했다고. 그 우클릭한 게 뭐냐 하면 사회주의예요. 중국도 지금 어떻게 해요? 정치는 공산주의를 하고 경제는 다 뭘 해요? 자유민주 이걸 하잖아요. 지금 그거 안 하고는 경제가 발전할 수 없는 겁니다. 온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면서 사회주의 쪽으로 이제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국가가 다 소유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갖긴 갖는데, 그렇죠? 대다수의 큰 거 이런 건 다 국가가 소유하고, 국가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너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마.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통제를 받는 시스템이 되는 거야. 통제를 받는 시스템. 그렇게 하면서 어떤 걸 유지했냐? 계급투쟁 이론은 그대로 유지를 해서 그래서 사회를 불안정하게 혼동 속으로 몰아넣고 하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 이 사회주의 이제 시스템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어디에서 세를 확장했냐? 유럽에서 세를 확장을 했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에서 이 유럽을 건져준 국가가 어디입니까? 어떤 나라가 유럽을 건져줬어요? 영국, 프랑스, 다 독일에게 먹힐 뻔한 거 누가 건져줬어요? 미국이 건져줘서 우리 한국만 건져준 게 아니에요. 미국이 건져준 거예요. 자,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건져줬는데 이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엄청난 반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는 2000년 되고 그랬는데 태어난 지 200년도 안 된 나라가 이렇게 해서 우리를 살려주고 자존심을 완전히 구기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유럽의 반미 정서가 대단히 커요. 근데 유럽은 대개가 다 어디? 캐톨릭 국가거든요. 캐톨릭 국가의 유럽은 거의가 다 영국을 빼고는,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미워하는 거예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뭐야? 기독교 가치거든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 가치거든요. 이거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미국이 가진 가치는 정부를 작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컨트롤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개인의 우수성을 높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럽은 반대로 어떻게 소셜리즘, 사회주의를 도입을 해서 큰 정부를 만들고 무상으로 뭐 해준 이런 쪽으로 해갖고 하면서 사람들이 미국을 반대하는 이와 같은 문화를 창출해내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보다 쿠바의 누구 카스트로나 아까 지금 나왔던 이런 체게베라나 이런 사람을 미국의 어떤 대통령보다 훨씬 위대한 그런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문화가 유럽 내에 팽배한 거예요. 그렇죠? 특히 어디가 그러냐? 스칸디나비아 3국이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쿠바가 왜 못 사냐? 미국 때문에 못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쿠바가 왜 못 사냐? 미국 때문에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일 안 하고 이 공산주의 하니까 못 사는 거지. 미국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유럽이 그런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런 가운데 우리 한번 남미 한번 보세요. 남미. 남미 그냥 완전히 사회주의잖아요. 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국가를 망쳐놨거든. 체게바라는 이런 사람이. 근데 대다수 국민들이 좋다고 열광하는 거예요. 이런 때가 적그리스도의 때예요.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통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런 때가 이제 오게 된다. 예. 자, 세계 지도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돼 있냐. 자, 미국 자유 시장 경제 민주주의 하는데요. 캐나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인구가 두 개 합쳐서 한 3억 5천 4억 정도 돼요. 자, 이거 빼고 여러분 한번 가셔. 저쪽에 러시아 공산당, 차이나 공산당. 그 옆에 이제 이라크 중심에서 이슬람 뭐 10억이고 얼마 있는 거 완전 이 세상에서 가장 전체주의 독재국가 그게 이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프리카는 뭐 너무 피폐하니까 그건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 그렇죠? 저 밑에 있는 브라질 중심으로 해서 남미는 완전히 사회주의 국가.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남는 게 이 자유시장 경제체제 다시 말해 기독교 가치를 그나마 지키려고 하는 게 미국 캐나다, 영국, 오스트리아, 그렇죠? 영연방의 몇 국가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가 강성한 힘을 가지고 있는 한국, 그렇죠? 또 100여 년 전에 기독교 사상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일본, 이런 몇 나라를 빼고는 전체가 다 지금 어떤 상태예요? 전체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지금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그쪽으로 가야 되니까.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유대인 보호해주고, 성경 보호해주고, 그렇죠. 뭘 가치, 기독교의 가치를 지켜주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오게 되면 미국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국이 망하게 돼요. 그 미국 망하는 일에 가장 큰 역할을 한게 오바마입니다. 8년 동안에 동성 결혼 합법화하고, 이란 핵 문제까지 저렇게 느슨하게 해놔갖고, 이스라엘 공격할 수 있도록 저렇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 해서 트럼프를 세워놨는데, 역부족이에요. 왜 역부족이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의 거의 교사나 대학 교수들이 거의가 다 사회주의자예요. 미국에. 다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5년, 10년쯤 이게 지나가게 되면 보수적인 어떤 그 성경적인 가치를 지닌 그런 사람들이 미국 내에서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돼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똑같아집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여러분 알고 있는 CNN,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아마존, 구글, 애플, 스타벅스 뭐 등등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이런 데가 다 뭐야? 좌익, 소셜리즘을 추구하는 이와 같은 단체 아니면 기업이거든요. 이런 거 아니면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곧 멸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스트레스 엄청 받게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시대를 앞두고. 대한민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기독교의 가치를 가지고 자유시장 경제체제, 민주주의를 힘겹게 해서 이 땅에 만들어 놨어요. 지금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사회주의 쪽으로 가고 있느냐? 왜 그래요? 전 세계가 일단 글리 가야 돼요.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외가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저 위엔 뭐가 있어요? 공산주의의 아주 사악한 악의 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급격하게 지금 우리나라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반미라고 하는 게 뭐냐? 기독교 정신을 배척하겠다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배척하고 자유시장 경제에서 배척하겠다는 게 그게 반미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탄압을 받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이 부패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와 목사들이 입을 닫는 거예요. 닫는 이러한 시대가 되고 이슬람 다문화 정책 이런 걸 해서 말 그대로 소셜리스트들이 이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이런 정책들만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회가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게 우리나라만의 현실이 아니라 전 세계, 미국도 다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적그리스도 시대가 와야 되니까.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근데 사회주의 정책에 문들면 빠져나가기 어려워요. 거짓말하고 막 그래도 빠져나가기 어려워요. 눈을 딱 감습니다. 왜 그래요? 공짜가 있으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10만 원 준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한다니까 거짓말인 걸 알면서 다 거기 찍는 거거든요. 이게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이게. 이게 파퓰리즘이고 인기 영합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거 가서 보면 제목이 Korean Socialism is the banner of the World Socialism. 이 북한의 소셜리즘. 이게 세계 소셜리즘의 배너, 깃발이다. 어느 면에서 최고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자가 내려왔을 때 국민의 70%가 호감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건가. 그런데 그런 일이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일어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가서 보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9절에 그가 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거짓하고 뭐 해갖고 오는데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냐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냐?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않냐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아까 체게바라 같은 이런 자들처럼 세상을 속이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오는데도 열광을 하고 맞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강한 미혹을 보내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 자들을 정죄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가졌으면 옳고 그른 걸 구분해야 돼요. 옳고 그른 걸 구분해야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는 두 개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하고 투표하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투표 바르게 해야 됩니다. 자, 전망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자, 유전자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짐승 복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인간 복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도처에서 동성애가 창궐하고 있어요. 이슬람이 확장되고 있어요. 사회 통제 감시 시스템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디로 가요? 전체주의 시스템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시스템으로 온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거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막아요. 이건 성경의 예언이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못 막습니다. 그렇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못 막으니까 거기 순응하고 살아요? 아니요.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악을 악이라고 얘기하고 선은 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들 교육하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노아와 롯처럼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살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앞으로 10년, 20년의 삶이다. 근데 뭐예요? 이럴 때가 바로 우리의 뭐라고요? 전성기라니까요. 이게 이럴 때가 우리의 전성기예요. 왜 그래? 끝이 가까이 왔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래서 이런 걸 기억을 하면서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에서 18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에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어떻게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오늘 위로가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우리 사랑침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